예, 잠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늘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말씀과 함께 늘 걸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룻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제 룻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가족 배경 또 그리고 이제 룻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룻의 인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용들 또 믿는 자들의 삶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룻이 얻게 되는 안식과 보상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뭔가라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 하면 생각나는 그 내용이 이제 룻 하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룻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룻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룻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예.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예. 룻 하면은? 예, 룻. 야, 역시. 예, 룻 하면 생각나는 게 롯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렇고. 여자들은 아마 이제 여자분들은 룻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매들이 그 성경적인 그 자매의 상을 어디서 찾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잠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정말 귀하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어떤 그 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뭐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형제님들이 자매를 그 선택하는 그 이제 기도 제목에 그 내용이 보면은 잠언 31장과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만나기가 힘든 거죠. 예. 거기에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참, 보통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연 현숙한 여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할때 이제 잠언 31장을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현숙한 여인의 그 현숙한 이그 뜻이 이제 그 virtuous라는 그 이제 그 단어 영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덕이 있는 뭐 이제 이런 현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의 그 영어 Virtuous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한네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언 31장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룻기에서 나와요. 룻기 3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은 이제 잠언 12장 4절, 31장 10절, 31장 29절에서 이제 한네번 정도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이제 잠언 3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룻기 3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이제 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해 보니까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룻기에 있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룻이 어떤 그 모델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이 잠언 31장 내용과 이 룻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숙한 여인,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뭐 이게 뭐 중요하냐? 뭐 이거 여자들이나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제 룻이 그리스도인의 모형, 성도의 모형을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여자처럼 그렇게 뭐 대하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에 대한 이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 룻은 때를 살피는 여자였다.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그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보리 수확을 할 때였다라는 것을 이제 룻기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이제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러니까 그들의 이 재정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재정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오늘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이 룻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걸 구할 수가 있는데 뭐 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구의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었는데 이 룻이 그때가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서 내가 가서 그 이삭을 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 이삭을 줍는 그 풍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근동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그 지역에 모든 지역에서 통용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통용이 되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룻도 알았던 거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건 분명히 성경의 어떤 율법적으로 율법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이렇게 그 수확할 때 그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곧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을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게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바울이 이거 가지고 뭐 소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 레위기의 언급은 이제 이 떨어진 이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 이 내용 이 레위기 말씀을 알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그 지역의 가난한 지역에 이제 그런 그 어떤 풍습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확하는 데 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것들이 풍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룻이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제 그냥 그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통용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삭을 주부로 나갔다라는 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요. 이제 이 수확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 떨어지는 그 나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스로 간 거죠. 근데 이 룻이 이때 이 이삭을 주스로 갔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때 이때가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룻이 잘 이렇게 때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가서 이렇게 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예사롭지 않은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살피는 여자였다. 적절한 때를 알고 또 적절한 행동을 할줄 아는 여자였다. 그래서 잠언 31장 27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어든 빵을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살피는 것이 이제 부지런한 자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 잠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우리가 적절한 때를 잘 살펴야 또 적절한 행동을 그 때에 맞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수고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냐? 수고할 때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면 안 돼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이 룻은 은혜를 아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것이 은혜에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룻이 이제 이삭을 줬을 때 이제 보아스가 자기를 이제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도 보니까 먼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먼저 이제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주인의 은혜를 입는 것과 관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룻기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여기 이제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와서 이제 룻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은총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 이것은 주인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줄수 있는 거지, 거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거저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거저 받는 것은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것, 재능 같은 거, 뭐 외모, 뭐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이제 은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룻은 그걸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만해서 자신의 수고로 인해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수고로 인한 좋은 것들 누리는 것이 이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이것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룻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손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감사를 알아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되고 또 은혜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룻은 부지런한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곳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하며. 룻은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찍 나갔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죽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덜 쉬고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좀 더 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그거 좋은 심성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여기 보면 현숙한 여인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놀고 남들하고 똑같이 쉬고 아니면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벌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상이 아닌 것입니다. 룻은 부지런히 수고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가 먹을 양식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룻기 2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이 참 자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어떤 그런 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처지에서 그냥 자신의 처지를 이 좀 생각하면서 낙담하거나 비관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나가서 열심으로 어떤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부지런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자가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된다, 또 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된다, 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1장 15절에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또 아직 밤중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시어머니의 어떤 필요까지도 충분히 체험받을 수 있는,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런함은요, 상당히 이 필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미루기를 좋아하죠. 내일,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저도 좀 그럴 때가 간혹가다 있죠. 집에서 집사람이 뭐 청소해 달라 그러면은 뭐 아직 날씨도 추운데 좀 따뜻해지면 합시다. 이러고 미루다 1년 지나죠. 그러고 이제 집에서 구박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룻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델,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지런한 거 이런 것들이,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봤을 때 웨슬리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죠. 웨슬리의 그 자서전을 아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웨슬리가 자기가 평생 이 아프지 않은,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온전한 상태, 영적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비결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말씀 보는 그 생활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자서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간 반 전에 일어나야, 최소한 30분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말씀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활의 어떤 그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룻은 보니까 겸손한 여자였다. 룻은 비록 남편과 시아버지도 없고 또 남편도 잃어버린 타국 땅에 사는 그런 여자였죠. 그러나 하찮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룻은 자기 자신을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룻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나는 그냥 종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어떤 시어머니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그 겸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2장 13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 보아스에게 말할 때 내가 당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 여인은 뭐예요? 개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감지덕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룻이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룻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처지 때문에 겸손해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려워지면 겸손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높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이 없이 스스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루처럼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룻은 어떤 여자였냐? 이 순종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의 권위자로, 자신의 권위로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 행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룻에게 시어머니가 너가 이제 보아스가 보리 수확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한잔하고 이렇게 곡식단 옆에서 누워서 잘 건데 너가 거기 가서 발밑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의 의도가 룻이 지금 이 보아스가 자기의 이제 친족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룻을 이 보아스와 어떻게 보면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가 나이가 지긋하신 그 정말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찾는 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5세에서 20세 정도는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나이든 그 아무리 친족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맺어 주려고 했을 때 그렇게 흔쾌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근데 룻이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돈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룻은 그런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그 모압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룻이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 정황상 봤을 때 룻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어떤 그 이 우리들도 생각들이 다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룻이 이제 현숙한 여자였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1절에 룻이 현숙한 여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다 완전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룻의 내용과 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또 27절에 보니까 때를 살피는 여자였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또 11절에 보니까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 것을 볼 때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 이것을 또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룻의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룻으로 인해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영광을 얻게 이제 잠언 31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가 그 여자로 인해서 남편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잠언 31장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룻이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모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현숙한 여인은 순종하는 여자이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때를 살피는 여자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현숙한 여인과 부끄럽게 하는 여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있어서 화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여인은 뼛속에 썩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룻은 그리스도인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을 공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룻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화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뼛속에 썩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 알러니 같은 거죠,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현숙한 여인의 삶인지 아니면 부끄럽게 하는 여인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룻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룻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룻은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겉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겉모양을 헛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그 모형인 룻은 바로 이와 같은 여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겉은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겉이래는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속이 꽉 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잘생긴 거, 아름다운 거다 좋잖아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계신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라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원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돈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하죠. 아침에 발라야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멋있지 않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이다.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라고 아마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왜 나를 이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셨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꽃미남 같은 장동건 같은 사람을 왜 안 만들어 주셨냐 이렇게 아마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1장 17절인가요? 2장 17절인가요? 제가 장을 빼놨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숙한 여인을 공부할 때 이것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룻이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상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이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직히 참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생겨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거,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또 추구하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이러한 외적인 것, 거칠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참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화관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